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으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손잡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일상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하나님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발걸음도 가볍게 이 자리에 달려온 두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두 분의 옷차림을 보니 여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이 벌써 7월이에요. 남조선의 7월은요, 비도 많이 오고 무덥고 습한 장마의 계절이 오는 시기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더위를 피해서 산과 들로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나들이를 떠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모든 학교가 방학을 하는 7월이기도 한데요. 북조선의 7월은 어떤지요?
제가 기억하는 북조선의 7월은 네. 휴가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뭐 동물원과 놀이공원도 가고 가족들과 산과 바다의 경치 좋은 곳들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놀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예, 그러시군요. 네. 북조선에 동물원도 있군요.
네.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리 자매님도 자매님이 기억하는 북조선의 7월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는지요?
네, 7월 하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물놀이도 하고 또 7, 8월은 장마철이어서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서 그냥 어디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소리 자매님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 중에 이제 강하고 집이 가까워서 예, 장마철에 홍수가 날 때 뚝이 많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나눠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네.
올 7월에는 북조선이 많은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리 자매님은 지금 방학하셨죠?
네.
네, 이번 방학 때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특별한 계획, 네. 뭐,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아, 예. 즐거운 여행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신자의 여러분들도 무덥고 힘든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수인 자매님. 지난 시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 세우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경계선이 모호해지거나 무너진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관계에 소유욕이 생기면서 건강하지 못한 다양한 관계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애착 손상으로 인한 관계에서 유독 이런 관계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의 언어적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 그 언어적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같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존중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모습만을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손상된 애착은요, 치유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훈련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의 관계 역사를 먼저 이해하고
네.
자신을 위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네.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 한 주간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위로 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참 많이 궁금한데요.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한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 때
네.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찬양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네.
그 시간을 잘 견디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힘들고 어려웠고 내 맘 같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예,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아,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도 자기 위로 훈련 혹시 하신 거 있으면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요즘에 몸이 좀 많이 지쳐서 힘든 상황인데
네.
이럴 때 뭔가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예전엔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런 그 시간을 가지면서 아 이럴 때 자기 위로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아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휴식이 필요한 것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우리 소리자매님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다독이고 위로하고 쉴 시간을 나 스스로에게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해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지금 잠시 오늘을 잘 살아낸 자신에게 자기의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계 세우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진행하려고 하는데 수인자매님 집에서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홀로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시지 않나요?
네, 저는 예전에는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소망을 했는데
네.
그럴 상황이 안 되어서
네.
좀 간섭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되어서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혼자 편히 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예. 할렐루야. 네. 예. 누구나 다 본인의 독립된 공간, 본인만의 어떠한 장소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건과 환경이 되게 어렵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집에서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홀로 쉬고 싶어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조선의 사회의 다른 한편에는요, 홀로 지내다가 외로이 죽는 고독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사람과 혼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공존하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 삶은 지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기에 아까 우리 수인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인생길을 가는 중에 옆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며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는 일이 은혜이죠. 그리고 넘어진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발걸음을 느리게 하여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얻어지는 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계 세우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다음 사례를 통해서 이 귀한 깨달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연아 씨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책상 위에 휴지가 한 움큼 쌓여갔다. 3개월 전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끝에 연애가 시작되었다.
말이 연애이지 사실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구애였다. 연하지는 남자친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도 자주 냈다. 남자친구는 이런 연하씨의 행동을 힘들어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연하씨의 요구나 짜증을 잘 들어주고 달래주었다.
그럴수록 연하씨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심부름꾼 부리듯 남자친구에게 시켰고 남자친구의 친구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만나지도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연아 씨의 의견을 잘 따랐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자 남자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며 연락을 끊어버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연아 씨에게서 일어난 것이다. 연아 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감히 헤어지자고 먼저 말할 수 있어?
그럼에도 자존심을 줍고 자신이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반응이 없었다. 연아 씨의 마음은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다.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 악담을 퍼부었다.
네, 두 자매님 감사합니다. 연아 씨의 얘기를 들으며 두 분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연아 씨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요.
네, 그렇죠. 연아 씨에게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습니다. 연아 씨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다시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면서 안달복달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자신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나에게 깊이 빠져들어서 헤어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내가 그 애를 차버릴 거예요. 애골복골 하더라도 거들떠보지 않고 돌아설 거예요.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애를 완전히 짓밟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연아 씨의 이런 모습이 신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시는지요? 연아 씨의 이런 관계 방식은 역기능적인 관계 방식 중에서 자아중심성이 가장 강한 지배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옳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감정이 폭발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뭘까요? 수인 자매님.
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과 이기적이라는 말은 조금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기적인 것은 자신을 위한다는 뜻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쁜 사람에게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 취향, 성향 등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성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편안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성이 있습니다.
연아 씨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관계에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어떤 특징으로 보이나요?
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병의 관계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어디서든지 관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찬사를 바란다.
승부욕이 지나쳐 늘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심을 크게 느낀다.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간다.
갈등이 생기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다른 의견이나 비판에 지나치게 예민하다.
기분이 상하면 가까운 상대를 업신여기고 바보 취급하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사람을 깊이 사귀지 못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을 위주로 사귄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주변에 이런 관계 방식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배형의 관계 방식이 주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공유와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보지 못해요. 자신만 보니까요. 상대방의 상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상처를 많이 주지만 잘 인식하지 못해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 관계를 수직으로 보고 힘의 대결로만 여겨서 우위에 서려는 성향이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두드러진 관계 방식, 하나는 상대에게 끊임없는 인정과 찬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언어는요, 매우 직설적이며 판단적이고 지시적입니다.
마치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듯 부모가 어린 아이를 대하듯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듯 하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배형의 사람들은 어떤 관계의 역사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이들 또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애착 손상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로 향해야 할 애착, 그런 욕구들이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병리적인 자기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신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자기 우월감 또는 특권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특별하고 예외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역사를 가진 앞 사례의 연아 씨도 손상된 애착 욕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인데요. 따로 또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호 존중감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자기 존중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상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의 자아 중심성을 잘 인지하고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는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 상대와 나의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임을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나만 존중하고 남을 무시하면 자기 애성과 같은 성격 장애로 이어지고 남만 존중하고 나 자신을 무시하면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즉, 건강한 수평관계는요, 상호 존중의 태도에서 비롯되는데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외화를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자매님부터 읽어주세요.
네. 전설의 아서왕에 대한 이야기다. 하루는 아서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숲의 괴물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다. 위기의 상황에도 기계를 잃지 않는 아서왕에게 감탄한 괴물은 주술을 걸어 1년 동안 생명을 허락해준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질문의 답을 1년 안에 맞추면 주술을 풀고 살려주는 조건이었다.
그 질문은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아서왕은 왕국으로 돌아와 날마다 문제와 씨름을 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주어진 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 신하가 북쪽 끝에 사는 노파가 답을 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아서왕은 군사들과 함께 밤낮으로 말을 달려 노파를 찾아갔다. 노파를 보는 순간 멀거리 너무 추해서 깜짝 놀랐다.
노파는 답을 알려주는 대신 왕에게 조건을 걸었다. 함께 간 군사 중에 가장 잘생기고 용맹스러운 군인과 자신을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서왕은 고민에 빠졌지만 용맹스러운 한 군인이 왕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노파와 결혼하겠다고 맹세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서왕은요, 노파로부터 듣고 싶었던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자매님도 생각하시는 정답이 있을까요?
네, 글쎄 질문의 요지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봤을 때
네?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파의 말한 정답은요.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이 대답으로 아서왕은요, 주술에 풀려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럼 노파와 결혼한 충성스러운 군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은 아서왕의 목숨값으로 노파와 결혼을 했다. 첫날 밤이 되자 노파는 충성스러운 군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충성스러운 군인은 노파에게 다가가 눈을 감고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눈을 뜬 충성스러운 군인 앞에 추한 노파는 언데간데 없고 난생 처음 보는 미녀가 있었다. 노파 역시 숲속의 괴물에게 주술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저주를 푸는 방법은 바로 추한 모습의 노파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주가 이중으로 걸려 있어서 하루의 반은 노파, 나머지 반은 미녀로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다. 노파이자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나그네가 된 충성스러운 군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낮에 아름다움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밤에 아름다움을 원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현명하게도 충성스러운 군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여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남아있던 절반의 마법도 모두 풀려났다. 절반의 마법은 여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는 인간관계의 핵심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추해지고 상대를 존중할수록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면 됩니다. 나도 존중하고 상대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관계 세우기의 또 다른 관계 방식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갑옷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힘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구속하는 사슬이 된 관계입니다. 수인 자매님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30대 후반의 현주 씨는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된 지 1년쯤 되었다. 그런데 현주 씨는 벌써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다름 아닌 인간관계 때문이다. 현주 씨는 다른 교수들의 방을 찾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의 교수들은 자신의 방을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온다. 현주 씨가 말했다.
왜 이렇게 남의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저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사생활에 대한 궁금한 것을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무례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지, 결혼은 했는지, 사귀는 사람은 있는지 물어볼 때마다 그만 나가달라는 말이 곧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례의 현주 씨는요, 거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싸움이 잦았고 갈등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님 모두 현주 씨의 양육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맡겨졌고요. 할머니의 건강 악화로 보통 중학교 때 어쩔 수 없이 엄마랑 살게 되었지만 엄마는 현주 씨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현주 씨는 혼자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훅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현주 씨는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어차피 혼자야.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주 씨에게 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불필요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의심하고 선을 긋고 거리를 둡니다.
현주 씨와 같은 관계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인 모습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마음 깊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주 씨와 같은 사람들은요. 누구와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위화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멀리한다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현주 씨가 어떻게 하면 이런 방어적인 관계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현주 씨처럼 지나칠 정도로 독립적인 이들의 내면에는요.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 아물지 못한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지나친 독립적인 성향은요. 자기 방어를 위한 갑옷 같은 거예요.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두렵더라도 이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그 무거운 갑옷은 벗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위를 둘러보며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기에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접촉,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지수 자매님과 은미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우리 지수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만나라는 방송이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23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오늘도 만나라는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묵상은 각자 개인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 훈련이니까 어쩌면 누구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북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말씀 묵상 훈련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묵상이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 의미에서 우리 그동안에 이제 오늘도 만나 방송을 처음 듣고 있는 성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또 그동안에 방송을 들어왔지만 말씀 묵상을 시작한 지 또 1년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쯤 와서 말씀 묵상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 묵상을 크게 4주 동안 4번의 과정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네, 말씀 묵상 방법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읽기, 두 번째로는 요약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묵상하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적용과 기도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동안 저희는 말씀 묵상을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읽기, 요약하기, 묵상하기, 적용과 기도, 이 순서대로 해온 것이네요.
네, 맞아요. 이제 물론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찬양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네 개의 과정으로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읽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말씀 묵상의 첫 번째 방법으로 읽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읽기란 묵상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고요?
네, 맞아요. 읽으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한 번은 소리를 내어서 읽고, 또 한 번은 속으로 읽고, 또 한 번은 소리를 내어서 읽고, 또 한 번은 또 속으로 읽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일까요?
익숙해질 때까지 읽는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읽는군요.
네. 말씀 묵상 본문이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읽는 것인데 우리가 왜 묵상이 잘 안 되냐면 너무 말씀을 읽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본다고 할까?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부끄럽지만 사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가요.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 아시죠? 소.
네, 외양간에 있는 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는 이렇게 여물을 먹고 다시 위에서 입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렇듯 묵상의 의미가 말씀 자체를 여러 번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에요. 그 남조선에 계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묵상에 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즉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소리, 즉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와닿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너무 빨리 달려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만나 시간의 말씀 본문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읽는 거였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방송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에게 더 많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상 그래도 최소한 두 번은 읽어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아마 본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색칠을 못하죠. 그러니 이제 오늘도 만나 방송에서 읽어드리는 말씀 본문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색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실습을 한번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또 유익할 수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23편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하고 지금 우리 지수 은미 자매님이 시편 23편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마음으로 한번 색칠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 보시는 건데 우리 시편 23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일단은 우리 23편을 읽었는데 일단은 먼저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한번 말씀해 볼까요?
네. 구절이 다 너무 좋아서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이 그래도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에 제일 와닿았어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북초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시편 23편에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라는 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12세기의 귀고라는 분이 계셨는데 수도사셨어요. 우리가 이제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만 하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수도사들은 저절로 기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수도사들은 평생 기도만 하니 우리보다 기도를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수도사들도 기도할 때 우리처럼 많은 잡생각들이 떠올라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잡생각이 많이 나죠. 그러면 하나님께 잘 집중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귀고는 후배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어떻게 조언했을까요?
네. 기도할 때 많은 잡생각이 나서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색칠하는 것은 예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한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몇 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세어보지 않아서요.
예, 성경을 총 장수가, 성경의 총 장수가 1189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이에요. 그러니까 절수로는 31173절이나 됩니다. 이게 모두 글자이고 문자로 되어 있어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네. 근데 이제 이 많은 성경의 장과 구절들이 다 글자이고 문자예요. 그런데 그 문자이고 글자였던 성경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이 있다? 저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맞아요. 사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뭐 어쩌면 또 자주 있을 때도 있고요.
맞아요.
매주 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요 문자로만 읽어지고 하나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말씀을 읽고 들어도 전혀 우리에게 감동이 없고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 은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색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색칠을 했다면 그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묵상해 보시는 거죠.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드릴게요. 누구를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라. 즉, 말씀을 읽으면서 특정한 본문들의 의미를 생각하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그것에 영향을 받도록 하라.
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통해서 어떤 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렷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을 요약하면 이 내용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와 구절이 뭐였냐면 13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라고 할 때 원하는 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 원하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예수님이 나를 일을 시키려고, 일을 시켜 먹으려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 백호 목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나를, 나 백호 목사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셨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죠.
그렇군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사실 이제 모든 경건의 훈련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아까처럼. 그래서 23편을 읽을 때 아까 전에는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어떤 구절인지 어떤 말씀인지를 본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읽겠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이 뭔지를 보시고 그 단어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럼 이제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한번 색칠해 보시고 그 단어와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북주선에 계신 성도들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편 23편을 다시 읽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말해보면 좋겠어요. 마음이 와닿는 단어와 구절이 뭔지 그리고 그 단어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자세히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 구절이 와닿았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여기서 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문장에서 아,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살리시는 분이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내 영혼이 계속해서 이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소생시켜 주시는구나. 네, 그런 부한 분이시구나라는 게 내 마음.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죠.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뭔가 내 영혼에 부담이 되고, 나의 영혼을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네,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네.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건 이만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귀한 나눔. 우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는, 앞에서도 이제 동일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와닿는데,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또 목자셔서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되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평안을 주셨구나.
네,
평안이 됐구나.
네, 항상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혹시 은미자매님은 있어요?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느끼지 않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네. 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아, 네. 우리 하나님의 은미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느끼게끔 하네요. 네. 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우리 시편 23편 중에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고 또 그 단어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 자체가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 23편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와 구절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고가 얘기했듯이 그 단어와 구절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저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더욱더 알아가고 느끼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